시편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애곡했다가 탄식했다가 이렇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처럼 욥기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는 인생의 그 희로애락을 온갖 이 욥기를 통해서 맛보게 하십니다. 29장에서 이렇게 볼 때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때는 그랬거든요. 그런데 30장은 전체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을 하나님 옆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괴로운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장 1절 시작할 때 그러나 이제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 아픈 단어죠.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많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욥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또 욥 앞에 이렇게 입을 제대로 벌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냥 굉장히 높임받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30장 1절을 보니까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구나 그랬어요. 내가 조금 괜찮을 때는 나를 이렇게 향하고 치켜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런 지경이 되니까 나를 비웃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냥 물론 육신적인 아픔, 뭐 괴로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힘든 것이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그 고난을 눈 감은 것처럼 느껴질 때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처럼 답답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그 30장에서 이제는 내가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이 고난의 세월이었다면 아마 그 상실감이 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모든 관계의 복, 하여튼 모든 것에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힘든 대조가 되니까 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력이 쇠잔하였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썼고 9절에서는 나의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사로잡혔을 때에 병사들이 얼굴에 침을 뱉으며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모습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그랬고 뿐만 아니라 11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 할 시일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절망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께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르짖었던 기도 여러분 생각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을 번역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십자가를 놓고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기도 사실 예수님은 버림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십자가에 매 달렸다는 것은 신명기 4장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았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서 버림받고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 그 저주, 그 버림받음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받아야 될 그 버림받음을 주님이 대신 거기에서 버림받은 것이죠.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에 대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마리 염소를 잡아서 한 마리는 안수하여서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안수하여서 무인 지경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안수받은 그 순양이 광야로 가서 살겠습니까? 유대 광야를 가보면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셀 염소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이 무인 지경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 땅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것에 목말라 하며 삐끗해서 굴러 떨어져 죽게 되는 그 아사셀 염소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아사셀 염소에 전가시켜 안수하여 보낸 거 아닙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아사셀 염소를 보내니 받으십시오. 아사셀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아사셀 염소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 이 욥의 고난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그 고난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즘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고난으로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데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처럼 더 괴로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관계 속에서 힘든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이 제일로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감정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때로는 또 뭐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처럼 뭐 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깊은 마음속에 오는 이 탄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그 불평, 그 탄식을 수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예, 그러면서 그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계획을 내가 판단하고 제안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 뒤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어요? 그랬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바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그냥 단 한 줄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십자가를 참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내 손가락 밑에, 이 손톱 밑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 모든 사람 앞에서 벗겨진 채로 매달려 있는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끄러운 모습이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희노애락을 느끼고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낮아지심,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런 부끄러움, 더군다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 더군다나 또 조롱하는 로마 병사들의 그 모습,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욥을 통하여서 아, 욥의 고난 속에 어떻게 욥이 고난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1장부터 사탄이 충동질해서 까닭 없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욥에 대한 자신감,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정직하고 의로우냐, 네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 사랑하는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자신감, 이것이 욥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내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까닭없는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지 나는 잘 알지 못해요. 욥기를 보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1장부터 읽었기 때문에 알죠. 그런데 내 삶의 고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내 인생을 욥기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지금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에 있는데 지금 이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2장 3장에 내가 너를 안다라는 표현을 일곱 교회 모든 교회마다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특히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 한번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런 순교를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너 모든 거 다 빼앗기고 그냥 궁핍하게 사는 것 같은데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너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아니야.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야. 사탄이 그러고 있어. 마치 욥을 사탄이 그렇게 충해서 까닭 없이 욥을 괴롭게 했던 것처럼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 속에 이 환난 속에 가족들이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심과 질문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침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40년 광야길로 걷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시험하기도 하시는 여기서 시험이라는 건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신 분이 아니에요.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고 하나님 여기서 시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테스트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하면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고난의 세월 속에 우리를 몰아넣기도 한다.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평상시에는 모르죠. 모든 상황이 다 좋을 때야 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 그 모습이 진짜 내 믿음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단하고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흑암과 환란 속에 욥을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 응답 없는 이 하나님을 향해 욥이 그래도 계속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한번 봐볼까요?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던가, 궁핍한 자를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던가 하고 이렇게 하죠. 또 20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도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나이다.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사실 자기는, 욥 자신은 사람들을 얼마나 도왔습니까? 빈궁한 자를 얼마나 도왔어요? 그래서 아까 25절 26절에 보니까 고생의 날을 보낸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정말 고생한 자를 위해서, 빈궁한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줬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이렇게 내가 선하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오히려 화가 왔다, 광명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다, 흑암이 왔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과 함께 고민하고 내 삶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욥이 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응답하여 복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의롭지 않으면 벌 주시고 꼭 인과응보식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일까요? 까닭 없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세월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그 때가 차기까지 어마어마한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참에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때가 찬 경륜을 따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욥은 마지막으로 회중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28절에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검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냐. 이 회중 가운데는 법정에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리, 이리의 형제의 타조의 벗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무시당했다 이 말이죠. 애로운 그런 이리처럼, 광야의 타조처럼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외면당한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에 욥의 말을 늦은 비처럼 기다리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 앞에 29장 23절 말씀 봐보세요.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려라. 그때 내가 깨나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고 환영해 주더니 이제는 이리의 형제의 타조의 벗이 되었구나, 황야의 외로운 타조 같은 인생, 이리 같은 인생이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람들도 모두 배척하는 듯한 이런 상황에서 욥의 고통이 더욱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작은 신음 소리에도 하나님은 결코 예민하지 않고 지금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탄식하는 소리, 이 부르짖는 소리가요 1, 2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물론 요셉이 살아있을 때야 잘 먹고 잘 살았고 대접도 받았죠. 그런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난 이후에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는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니까 계속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행하십니다. 자,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세요. 돌보시고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끝까지 인내해라. 인내해라.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인내해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인내해라.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죽어도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